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의 구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사도들이 옥에 갇히지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들이 풀려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2절까지는 가말리엘의 충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무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가말리엘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 예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 사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는 그들을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에 모두 자신들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의 시각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그 시각에서 볼 때 물질의 소유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본래 그들은 소유를 판 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아나니아가 일부를 떼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였지만 드리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나니아의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존 스토트는 이 사건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의 정직성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누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불미한 사건도 감추지 않으려는 정직성 이상이기에 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던 사건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교회 내에 영적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상황과 시대적인 특수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적 불순물의 원인이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중심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사건은 구약의 아간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졌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거짓과 속임수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간 사건 이후에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가나안 여섯 부족 중에 강한 부족이었던 기브온 부족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또 이 일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 부족이 기브온을 침략하게 되죠. 이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물리치며 격퇴시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초대교회 역시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횡령하다, 훔치다의 헬라어 노스피조 마이입니다. 주로 큰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훔쳤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이 훔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아나니아는 땅을 팔기 전에 사도들에게 땅 판 값의 전부를 드리기로 공공연하게 작정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앞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됐던 바나바의 온전한 헌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바나바가 바쳤던 그 밭은요, 대단히 큰 규모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 아나니아가 바쳤던 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작은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또 자기의 몫으로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같은 모범적인 액션을 취하여서 초대교회에서 높은 명예와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는 단순히 감춘 액수나 감추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드러난 현상 이면에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바르지 못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서 죽게 되죠. 그리고 비밀리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정서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빨리 처리하고 조용히 장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통해서는 안 되는 자, 자살한 자, 사회 질서에 반하는 자, 추방자, 배교자,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의 장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나중에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죄만이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좋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개인적인 은밀한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대단히 강력한 공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위치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태동은 인간적인 위선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교회는 이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허다한 병을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중심에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점점 더 구분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그 뒤에 발생하는 많은 기적과 이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된 생명에 동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감사를 돌리고 구원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권력자들과 기득권 측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켄 윌버라는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의식학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의식에 세 단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단계, 민족 중심적인 단계, 세계 중심적인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중심적인 단계는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 윤리나 관습으로 사회화되지 못한 단계, 전관습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갓난아이의 의식처럼 거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민족 중심 단계는 자라면서 문화적인 관례나 규범을 배우면서 점차 도덕적인 관습 단계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교회 내에서 교회의 모든 구조를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단계를 민족 중심 단계로 자기가 속한 그룹과 종족과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바운드리 내에 있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타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세계 중심적인 단계는 또 다른 표현으로 탈관습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장돼서 종족과 피부색, 성별과 신앙 등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단계가 바로 세계 중심적인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한 도덕적인 수준에 있었습니까? 1단계에 자기 중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반대했던 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인 단계와 민족 중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습만을 존중하고 나머지 모든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타부시하고 성령의 역사 역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문의 사도들은 기존의 관습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탈관습적이었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계 중심의 단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내적 동기와 우리의 의식을 점검해 보셔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죄로부터 정결케 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